테드 힐더브렌트 박사. 구약의 역사. 문학. 신학. 강의 21. 저작권 2020. 테드 힐더브렌트 박사. 저는 구약의 역사. 문학. 신학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디어 테드 힐더브렌트입니다. 21강. 삼손과 함께 사사기. 두 레위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룻기로 마무리합니다. 아비멜렉. 좋습니다. 이제 사사기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는 이야기, 기드온이 여호와의 검으로 미디안 진영을 물리치는 이야기, 기드온이 화염병을 던지고 불을 붙인 이야기, 나팔을 불며 미디안을 이긴 이야기였습니다.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둔 후 일어난 일은 기드온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다. 어브는 히브리어로 무엇을 뜻하나요? 아바, 아버지. 그러므로 아비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멜렉은 왕을 의미합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 이름이 정말 흥미로운 이름인가요? 그것은 책과 충돌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지만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다. 요담의 우화. 이제 아비멜렉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는 형이에요. 그가 다른 모든 형제자매에게 하는 일은 그들을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30개, 40개, 50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자매들을 죽인다. 일어난 일은 막내 중 한 명인 요담이 숨어 도망가는 일입니다. 요담은 산 비탈에 올라가서 형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사사기 9장에 나옵니다. 그는 이 우화를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단지 비유에 대해 설명하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는 올라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숲의 나무들이 나와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화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우화가 있나요? 우화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화는 동물이 말하는 것과 같고 나무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 숲의 나무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려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람나무에 가서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감람나무가 우리의 왕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올리브 기름과 우리가 먹는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피자에 넣을 수 있는 올리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왕을 위해 올리브 나무를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나는 너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왕이라면 올리브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무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포도나무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겠습니까? 이제 포도나무가 우리의 왕이 되면 언제든지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와인이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내가 너희의 왕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가시나무 숲으로 갑니다. 여러분, 텍사스에 가본 적이 있나요? 가시 덤불은 잎이 없는 덤불입니다. 다 가시와 엉겅퀴뿐이다. 당신이 다리 사이로 걸으려고 하면 다리가 잘립니다. 보통 무릎 높이쯤 되거든요. 그들은 잎이 거의 없는 매우 가시가 많은 낮은 덤불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시와 엉겅퀴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시 덤불에 와서 가시나무야.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가시덤불은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내 그림자 속에 숨어라. 이것이 왜 그렇게 아이러니한가? 가시나무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가시덤불은 무엇에 좋은가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요담은 아비멜렉에 대해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대왕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올리브나무가 사라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가시덤불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화입니다. 이것은 요담이 말한 우화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화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싶다면 성경에 우화가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역사라기보다 우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전히 몸을 굽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덤불을 왕으로 삼는 나무들에 관해 요담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고는 우화는 그의 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 우화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가시덤불 우화는 권력에 대한 풍자이다. 돈, 섹스, 권력. 우리는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은 아빌멜렉을 얻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다. 그래야 그가 권력을 잡고 다음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슬퍼. 이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종말입니다. 기드온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그러나 기드온이 떠난 후에 그의 아들들이 가족과 함께 이 전쟁에 나서서 그의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보십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일족은 멸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왕권 시도는 아비멜렉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첫 번째 왕권 시도와 연관시킵니다. 왕권을 얻으려는 실패한 시도가 여기 사사기에서 발견됩니다. 사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느니라 오른쪽. 아비멜렉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사소한 왕권을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한 시도였다. 입다. 이 친구 입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로 유명합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거기에는 약간의 불법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10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버렸느니라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는 너희가 만든 신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게 풍자인가요? 하나님은 냉소적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좋아. 우상에게 가서 그들이 너를 구하게 하라. 냉소적이네요.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그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는 자신이 의미한 것과 정반대로 풍자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풍자가 있나요? 사실, 하나님은 냉소적이신가요? 예, 그는 않습니다. 비꼬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비꼬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풍자는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까? 나는 내 딸이 6학년이었을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10년에서 15년 후에 나에게 다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했던 미친 말을 인용하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나는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냉소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꼬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비꼬는 말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비꼬는 곳이 있고 비꼬는 곳이 없습니다. 전도서처럼 들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맥락이 의미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이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 비꼬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풍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빈정거림이 그들을 책망하는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그는 그들을 꾸짖기 위해 비꼬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맥에서 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입다가 나간다. 그는 좋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내가 당신을 이끌 것이다. 내가 판사가 될게요. 하나님은 그를 재판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11.2장입니다. 그는 길르앗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입다의 서원으로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니 만일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는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암몬 사람들은 여기 요르단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집에 온다. 그가 집에 오면 누가 그를 마중 나오나요? 그가 집에 오면 그의 딸이 그를 마중 나온다. 이제 이것은 서약에 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도서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그런데 전도서에는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지키라.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가까이 하여 들으라. 하나님 앞에서는 입으로 서두르지 말며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고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으니 말을 적게 하라.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분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서약을 이행하십시오. 서원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가 뭐라 했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말을 적게 하라. 나는 때때로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청소년 집회에 대해 걱정합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매일 성경 세 장을 읽는데 전념하십니까? 라고 묻곤 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모두 일어나세요. 그들은 책을 읽겠다고 맹세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할 때 매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입다는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 들어오는 자라고 맹세합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입다는 자기 딸을 불태웠습니까? 그는 그녀를 제물로 태웠나요? 이것만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구약성서 학자 중 80에서 90%는 입다가 자기 딸을 불태워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가 그녀를 태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힐데브란트가 이 수업의 교수인데, 그가 옳았습니다. 아니. 힐데브란트는 이것에 대해 아마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학자인 내 친구들 대부분이 이 점에 관해 나와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가 자기 딸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소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제가 때때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수 입장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녀를 불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그를 맞으러 나오되 그의 딸은 탬버린 소리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군인과 같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아빠를 집으로 환영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아들도 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명백하게 만듭니다. 내 아버지여, 당신은 주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에 동조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두 달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내게 두 달 동안 언덕을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울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요. 두 달 동안 언덕을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울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결코 결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당신이 제단의 제물로 불태워지고 있다면 당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아니면 결혼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불에 타버릴 거라면 결혼하는 것보다 그게 조금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러나 여기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결코 결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덕에서 두 달을 보냈습니다. 그녀와 소녀들은 언덕에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녀는 결코 결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달 만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더라. 다음 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녀는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잠깐만요. 그는 방금 그녀를 태워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처녀인지 아닌지 그 시점에서 누가 찢어버릴까요? 이 사람은 방금 희생제물에 자신의 딸을 태웠어요. 왜 그리고 그녀는 처녀였습니까?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까? 처녀가 더 뜨겁게 타나요?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그가 방금 그녀를 불태웠다면 왜 그녀를 불태운 직후에 그녀가 처녀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치겠다고 그가 말한 것이 그것을 가져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또는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와 또는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제 NIV는 주의 것이 될 것이며 내가 그것을 제물로 드리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아니면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딸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처녀이고 결혼하지 않았으며 주님께 헌신했다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에게 아이가 있을까요? 그녀는 결코 자녀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입다는 어떤 후손을 갖게 될 것입니까? 그녀는 그의 유일한 딸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후손이 없다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까? 그 지점에서 줄이 끝났나요? 그게 바로 그녀가 우는 이유이고, 그도 그의 대사가 끝났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녀는 후손을 갖는 마지막 기회였으며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처녀야.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입니다. 마리드. 내 생각엔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그는 그녀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8번에 가서 파클 성교회 휴겐버거 박사님이 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훌륭한 관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거에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의 교회에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민수기 8장 11절에서 이 내용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민수기 8장 11절에는 아론은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요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요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렇다면 그가 레위인을 모두 죽여 여호와 앞에 제물로 흔들어 흔들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가 그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을 언급할 때 더 헌신적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려면 좀 물러서야 합니까? 대부분의 구약성서 학자들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직한 진실은 NIV가 and or 대신 and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집을 부릴 수 있나요? 내 생각에는 그가 그녀를 불태운 것이 아니라 그녀를 주님께 바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맥은 그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입다입니다. 표어. 자, 시벌리스와 서볼러스 이것은 세트 어휘 문제입니다. 시볼렛은 무슨 뜻인가요? 시벌리스는 당신을 그룹에 참여시키는 단어입니다. 당신을 그룹에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단어가 있는 특정 그룹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나는 99%에 속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될까요? Occupy All ST에 저는 99%에 속합니다. 이 급여를 보면 제가 1%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게 큰 일입니다. 다양한 그룹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특정 유행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직도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나요? 그룹마다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다릅니다. 운동선수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말했고, 요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입의 토크로 이야기합니다. 입다에게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다가 요르단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다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다에게 와서 입다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며 당신은 우리를 전쟁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과 함께 지팡이를 들어 올리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요단 강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분은 그들에게 십볼렛이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에브라임 출신이기 때문에 시볼렛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CAA, 자동차를 뜻함, 라고 말하고 아이디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출신이에요. 그는 지역 방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 내 집으로 내려와 라고 말하면 모두라고 말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뉴잉글랜드에서는 너희들이라고 말하면 IQ가 20포인트 감소합니다. 뉴잉글랜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면, 뉴잉글랜드에서 영국식 억양으로 대화하면 IQ가 20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냥 농담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여기 요르단을 건널 때 그는 시볼렛이라 하라고 말하고 그들은 시볼렛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분은 그들이 말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볼레스는 현재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특정 그룹 내의 유행어를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귀하가 해당 그룹과 동일시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룹에는 이러한 유행어나 특수 코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특정 언어로 이야기합니까? 우리말도 다른 유행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그룹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룹 식별 코드 단어를 시벌리스스라고 합니다. 삼손 소개. 이제 심-샨-샘프선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P가 있나요? 샘슨. 우리는 P로 발음합니다. 삼손에는 P가 있나요? 실제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그리스어 발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에는 P가 포함되어 있으며 영어로 들어왔습니다. 그건 그렇고, SMS 샤모시는 태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이름은 써니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을 실제로 번역하면 삼손은 써니를 의미합니다. 그냥 농담하는 것뿐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삼손을 써니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삼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선 삼손과 함께 영토에 관한 몇 가지 일을 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실 활동을 해보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너희들은 요르단이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이고 너희들은 지중해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지중해 연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서쪽에서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어디로 공격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항상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산으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으로 들어가는 길 중 하나는 벳호론, 위쪽 및 아래쪽 벳호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도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날까지 당신이 산에 오르고자 할 때, 당신은 2000년, 30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길을 따라갑니다. 벳호론 입구입니다. 여기에도 다른 입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랏 이다 제림 입구.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옮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사람이 방주에 손을 대고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사. 베레스 대시 우사.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랏 이다 제림 입구. 그런데 삼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언. 즉선이는 태양의 집인 조하와 베스 시머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그곳 출신이다. 팀나. 출신 삼손의 아내 그러면 삼손의 첫 아내는 어디 출신입니까? 그가 시집갈 때 그의 아내는 딤나 사람이더라. 얼마나 가까운지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삼손이 놀고 있는 곳이고 그녀는 이웃 마을들에서 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블레셋 여자를 만났고 그때 그는 내려가서 그녀와 접촉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입구는 엘라 계곡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드 마을이 보이나요? 가드에서 유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덩치 큰 사람입니다. 가드의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그들은 이 엘라 골짜기에서 싸운다. 엘라 계곡은 어느 마을로 바로 연결되나요? 베들레헴.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다윗은 이곳 베들레헴에서 내려왔고 이곳은 바로 이곳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곳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산에 오르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그들이 싸웠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고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어서 그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삼손, 심손, 그는 바로 여기 기랏에서 놀고 있을 것입니다. 제아림 입구에서 팀나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삼손의 초기 이야기? 이제 13장입니다. 삼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당신은 이 반란을 겪고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때리기를 좋아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갖고 있었고 유대인들을 쫓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겐 아내가 있어요.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았거든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포도도 먹지 말며 머리도 자르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즉, 태어날 때부터 그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머리를 자르지 마십시오. 그런데 심지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내 뱃속에 나시린이 될 아이가 있으니 너는 그 아이의 어머니로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는 산전 관리에서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아니요. 농담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와인은 술이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그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그 사람은 나시린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팀나 출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다 그리하여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은 자라난다. 그리고 삼손은 딤나로 내려가 거기서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열례장에 보면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나와 내 아내를 위해 그녀를 데려오세요. 그는 소녀를 보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부모가 결혼을 주선했습니까? 부모가 결혼을 주선해야 했나요? 나는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렇고. 일부 문화에서는 오늘날까지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결혼을 주선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는 부모님에게 가서 내가 본 여자를 데려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자주 질문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지리와 호르몬을 더하면 사랑과 같습니다.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리와 호르몬을 더하면 사랑과 같습니다. 삼손은 왜이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나요? 그녀는 다음 마을인 팀나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사랑에 빠지나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알잖아? 지리가 그것과 큰 관련이 있습니까? 지리학은 그것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나의 바로 옆집 삼손은 이 소녀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이 돌아옵니다. 그의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친족 중에나 우리 온 백성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느냐? 내가 아내를 얻으려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야 하느냐? 그러나 삼손은 아버지에게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녀는 나에게 딱 맞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흥미롭습니다. 딤나 출신의 그의 아내가 삼손에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았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입니다. 삼손은 삼손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삼손은 이 소녀를 원했고 그들은 반대했지만 삼손은 그들의 반대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딤나 출신의 블레셋 사람인 딤나 출신의 소녀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주님도 이 일에 관여하셨고 삼손이 이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점을 이용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처음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사자를 만난다. 아주 힘센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습니다. 그는 사자를 분해하고 죽인 다음 미래의 아내를 만나러 내려갑니다. 두 번째로 오셔서 사자의 주검으로 돌아오실 때 사자의 주검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벌도 있고 굴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당신이 모든 도구 없이 그것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피우거나 뭐든지 피워서 그가 굴을 얻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건 그렇고, 이 사자와 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로 내려갑니다. 그는 놀라운 업적을 이룰 이 크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엄청나게 강하다. 분명히 신의 영을 부여받았지만, 정말 강한 남자이기도 하다. 운동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크고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삼손은 자신이 똑똑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식에 내려갔고 그들은 7일간의 결혼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내가 대답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옷 30벌을 내게 주리라. 대답할 수 없으면 나에게 배옷 30벌과 옷 30벌을 주라.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말해주세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들어보자. 그가 대답했다. 이것이 유명한 수수께끼이다. 성경에도 수수께끼가 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넷째 날 삼손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와 일대일로 맞서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통해 가십시오. 질문. 그게 효과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권장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입니다. 내가 무슨 뜻인지 알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 알았어. 넷째 날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남편을 속여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풀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가족을 불태워 죽일 것입니다. 우리를 강탈하려고 우리를 여기로 초대한 겁니까? 그러자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몸을 던져 흐느껴 울었습니다. 너는 나를 미워해. 너는 나를 미워해. 당신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나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7일간의 잔치 결혼식과 같았고, 당신의 아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뭐하니? 이제 저는 항상 이 구절에 갈 때 이 점을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결혼할 때 결혼식을 치렀던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결혼식에 갈때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예, 제 생각에는 결혼식이 그 어느 때보다 압박감이 심해지는 것 같나요? 그래서 이 여성은 매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행사를 거쳤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리셉션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와 함께 저녁을 먹고 돌아다니며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멋지네요.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면 그들은 캔을 들고 차에 타서 일몰을 바라보며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남자는 드디어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됐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그들은 호텔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뭐 잘못 말했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나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꽃을 원하시나요? 무엇?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얻을 것이다. 왜 이렇게 울고 있나요?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에게 왜 우는지 물어본 적 있나요? 만약 그들이 왜 우는지 모른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뭐가 문제야? 내가 서약을 잘못 말했나요? 나는 서약을 올바르게 말했다. 당신은 결혼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녀가 울기 시작하기 때문에 당신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드레날린이 정말 강하고 압박감과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솟아오르다가 갑자기 긴장이 풀리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내려오면 아무 이유 없이 울기 시작하나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그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자가 울기 시작하는데 그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과 모든 부담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그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식에서 아내가 우는 것은 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고 너무 잘 풀리지 않은 밤이었기 때문에 경고하고 싶습니다. 삼손은 왜 바보인가? 그의 아내는 당신은 나를 미워해요. 너는 나를 미워해. 당신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면서도 나에게는 그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삼손은 여기서 몇 가지 말을 할 것입니다. 눈물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나요? 삼손은 강합니까? 여자가 울고 강한 남자. 뭐? 여자가 울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신은 무력합니다. 크고 강한 삼손은 여자의 눈물 앞에 무력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자를 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반응입니다. 그녀는 당신은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울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왜 너한테 설명해야 하는데. 첫 번째 규칙.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거기에 데려오지 마세요. 아버지, 시어머니께 가져오시면 폭발합니다. 추악하다. 당신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당신은 힐데브란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나도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나는 이것이 경험의 목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외부적인 것 없이 그것을 처리합니다. 그러니 삼손이 여기서 한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왜 너한테 말해야 하는데? 그게 그녀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는 방금 그녀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위에 두었습니까? 아니면 아래에 두었습니까? 아래에. 그 사람은 이 여자와 결혼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그녀는 잔치 기간 내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그는 그녀가 계속 그를 압박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차례로 그 수수께끼를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굴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의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들은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굴보다 단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은 내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은유적으로 말하고 당신의 아내를 상징하기 위해 암송아지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가젤과 같은 여자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동물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아름다운 동물입니다. 아니요. 솔로몬의 노래에는 없습니다. 암소. 아니. 암소를 사용하지 마세요.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여기 삼손은 정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주님의 영이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는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는 아내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당신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에게는 최고의 남자와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구제 금융을 받으면 최고의 남자가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말하는 것은 그가 결혼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개입하여 삼손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재앙이다. 학생 질문. 남자들은 얼마나 자주 왜 구제금융을 받나요? 삼손은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을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도 백업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이유는 종종 복잡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그의 첫 번째 아내로서 팀나 출신이다. 세 번의 스트라이크가 발생하면 아웃됩니다. 이번이 그의 첫 파업이다. 이제 구약의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삼손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구약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상황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사울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면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잃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삼손은 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왕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를 떠났다는 것은 왕권의 영이 사울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반드시 불신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울은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다른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신약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만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내려오십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 사람들에게 특정한 은사를 부여했습니다. 삼손의 경우 그것은 힘이었고 사울의 경우 그것은 왕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지만 나는 그것을 여러분의 신약성경 교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삼손과 가자지구 스트리퍼. 자, 그것은 삼손의 첫 번째 여자입니다. 두 번째 여자는 누구인가요? 삼손은 가자로 내려갑니다. 나는 이 여성을 가자지구 스트리퍼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가자지구입니다. 당신은 스트리퍼가 거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자입니다. 그는 가자지구로 내려갑니다. 삼손은 가사에 내려가서 창녀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내려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고어던 효전버거 박사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최고의 사상가이자 품격을 갖춘 분입니다. 제가 들어본 설교자 중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분입니다. 효전버거 박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영웅 중 하나는 삼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은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그 약점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삼손이 매춘부로 들어가는 것조차도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삼손을 설교하기 전에 사사기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하는 일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누가 완전히 정결한 매춘부에 들어갔느냐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정탐꾼들은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창녀라합. 이제 그들은 그녀의 사업을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까? 이것은 염탐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효전버거 박사님, 분명히 저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를 통해 들었고, 그는 삼손이 아마도 염탐의 맥락에서 이 여자의 집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가 염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내 생각엔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삼손이 다시 여성들에게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부정적인 맥락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구절을 사용하고 싶은 것은 가사의 창녀인 이 여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아침에 우리가 삼손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벽에서 문설주를 빼내고 그것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이제 이것이 삼손의 힘이라는 측면에서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이 문틀을 여기서 빼내면 들고 다니기에는 큰 물건이겠지요. 이 문틀. 이 문틀은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솔직히 말하자면 값싼 금속이나 판금입니다. 30 물결표 쌓인 40파운드 정도 될 겁니다. 장거리 이동 시 30-40파운드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고대 세계의 문설주는 값싼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100파운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수백 파운드입니다. 삼손이 그것들을 운반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혹시 여기에 건초를 쌓아 놓은 사람이 있었나요? 내가 테네시에 있을 때 우리는 건초를 깔았습니다. 저는 25살 정도의 젊은 남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00, 200베일의 건초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트럭에 타서 다락방에 있는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30-40파운드의 건초더미를 거기에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초더미를 거기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도시 사람이고 시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농부이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건초더미를 던지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기에 건초더미 20개를 던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거기에 건초더미 30개를 던집니다. 그런 다음 40번과 50번을 던졌습니다. 다 끝났을 때 어깨로 베일을 밀어 올리고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팔을 들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물건을 약 20마일 정도 운반하는데 모두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헤브론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약 20마일 정도인데 오르막이에요. 질문 짐을 들고 언덕을 올라갈 때 오르막이 문제인가요? 네. 20마일이 이런 종류의 무게를 지탱하기에 좋은 거리인가요? 이 사람 헐크야. 이 사람은 엄청난 개인입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이렇게 언덕을 20마일 정도 걸어 올라갈 수 있다면 운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최소한 이쪽으로 200파운드를 들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능력을 주었고 그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그가 벽이나 출입구를 끌어당기는 때입니다. 삼손과 데릴라. 다음 여자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자인 딜라일라입니다. 딜라일러는 오늘날까지도 매우 유명하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삼손, 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16장 4절. 소렛 골짜기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이름은 들릴라라. 그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게 무슨 문제야? 여러분 중에 아가페와 에로스가 있는 그리스식 사고 방식을 훈련받은 분들이 많지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은 아주 아주 다르지 않나요? 아가페 사랑은 매우 영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 에로스 사랑은 에로틱하고 매우 정욕적입니다. 그러므로 에로틱한 사랑은 정욕적인 것이고, 아가페의 사랑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아가페와 에로스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하브, 어하브 라는 단어로 사랑과 정욕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과 정욕을 분리하는 것이 항상 쉬운가 하는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들은 이곳에서는 정욕을, 이곳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과 정욕이 모두 얽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 분석적 사고방식에 주의하십시오. 히브리어 사고는 훨씬 더 유기적이고 전체론적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가 그에게 잔소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나타나 들릴라가 돈을 벌고 싶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딜라일러는 아, 그렇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힘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를 쓰러뜨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약간의 은화를 지불하고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릴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 남자를 돈에 파는 여자가 있는 걸 주목하세요. 종종 반대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삼손을 파는 사람이 들릴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삼손에게 와서 잔소리합니다. 당신의 큰 힘의 비결과 당신을 묶어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삼손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든지 마르지 않을 세근 일곱 개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약해질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가 깨어보니 일곱 개의 끈이 그를 묶고 있었습니다. 삼손아,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덮쳤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물건을 움켜쥐고 뛰어올랐다. 이제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멍청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고 싶은데 그게 요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압축되어 있습니다. 일곱 개의 신선한 끈을 사용하여 일곱 개의 밧줄로 머리를 묶는 이러한 다양한 시련이 몇 달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이야기가 널리 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역사를 쓸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 압축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이 모든 사건들이 연달아 이어지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헤어졌을 수도 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삼손은 보기만큼 멍청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퍼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글쎄, 마침내 그녀가 내려오자 그는 그렇게 머리를 땋는 놀이를 시작합니다. 잔소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삼손에게 제안하는 것은 시간 압축이 역사가 기록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아마도 50년 정도 떨어진 사건들을 역사에 연속해서 기록해 놓은 적이 있습니까? 단지 그것이 그들이 역사를 쓰는 방식이고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일종의 압축을 수반합니다. 고든 칼리지, 고어던 칼리지에서 역사를 공부한다면 역사학, 역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훌륭한 역사가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을 축소하고 기록을 압축하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완전히 철저한 역사를 쓴다면 누구라도 읽기에는 너무 벅찰 것입니다. 모든 기록은 압축됩니다. 이제 삼손의 흥미로운 점은 들릴라가 머리를 자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내가 알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야 그래서 그녀는 삼손의 머리를 밀고 자르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붙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강할 때 당신은 그의 힘을 사용하고 싶지만 그를 무력화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의 눈을 뽑았습니다. 이제 그는 강해졌지만 그가 어디서 왔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그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데리고 나가니 백성이 그를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눈이 먼 상태에서도 사용하여 성취하실 것인가? 그의 목적. 블레셋 성전에서 삼손의 최후. 그래서 사람들은 삼손을 끌어내서 그에게 속임수를 쓰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서커스와 같습니다. 크고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온갖 무기를 부리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이런 속임수를 쓰지만 삼손은 자기와 함께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후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시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 두 눈을 잃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십시오. 삼손은 여기서 꽤 복수심이 강한가요? 그는 두 눈에 대한 복수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승리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의 두 눈이 걱정된다. 삼손은 중앙 기둥 두 개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는 두 개의 중앙 기둥을 가져갈 것이고 약 3천 명의 사람들 위해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삼손은 살아서 죽인 것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방에 두 개의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 이 건물 전체가 무너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지탱할 수 있는 가로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블레셋 평원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블레셋 신전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른 스타일의 사원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예, 이스라엘의 성전.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히람이 페니키아 모델을 바탕으로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페니키아에서 히람을 고용하여 그것을 건축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 페니키아에서 건축한 성전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 청사진은 바로 여러분이 페니키아에서 생각해낸 것과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원의 중앙에는 내력벽이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모든 무게가 그 두 기둥에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 블레셋 신전은 어떻게 되나요? 장소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고고학은 이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두 기둥의 무게를 실은 건물 전체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확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두 기둥을 헐고 그 곳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삼손은 죽고 이것이 삼손의 삶이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믿음의 위대한 영웅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엉망인 삶을 감안할 때 솔직히 말해서 엉망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 중 일부가 삶을 망쳤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엉망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나쁘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본 구약성서의 거의 모든 사람을 보셨나요? 그들 모두가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었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에 대해 잘 아시지요? 그래서 당신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함이 있는 영웅들이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삼손은 영웅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현실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레위인의 이야기. 이제 두 도시의 이야기. 아니 두 레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내가 부르는 두 레위인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럼 우선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단 지파의 첫 번째 레위 사람입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에브라임은 어디 있느냐? 에브라임은 베냐민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만 있고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은과 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는다. 그러자 그는 야, 나 이제 아이돌 생겼어 라고 말한다. 그런데 갑자기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 미가가 그 레위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이 금 슬래시 은 신상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와서 내 제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이 우상이 있으니 당신에게 돈을 주고 당신은 나와 함께 살 수 있으며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고 피난처를 제공할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줄게. 내가 당신을 돌볼 것이고 당신은 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미가는 우상을 만들고 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우상과 신부가 생겼고 이 사람은 꽤 좋은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종교적인 코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단 지파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단 지파는 블레셋 평야 밖인데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단 지파를 쳤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파 영토가 베냐민 서쪽 블레셋 사람들과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쪽으로 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느라 지쳤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정말 멋지고 이스라엘 북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북쪽으로 이주할 때 어떤 부족을 거쳐야 하였습니까? 에브라임. 그래서 그들은 미가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 미가는 이런 금속 우상 중 하나를 갖고 있고 그에게는 제사장도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단 지파. 이제 이것은 전체 지파가 움직이는 것이며 이 지파 전체가 지파의 영토에서 성읍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카일이 앉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 부족은 블레셋 영토에서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레위 사람에게 다가와서 레위 사람아,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느냐?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면 레위인이 될 수 있고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작은 가족을 위한 신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 전체를 위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아, 그거 정말 좋은 공연이구나.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 레위인은 북쪽 끝에 있는 단 섬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단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입니까? 따라서 단이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한 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 자손이 스스로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이 사로잡힐 때까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을 계속 섬겼더라. 그러므로 장막은 실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실로에 있을 때마다 단 사람들은 단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아이돌이 세워지는 곳이 또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는 어떤 두 곳에 우상을 세우려고 합니까? 내 생각에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람 중 하나는 단에 있을 것이고 그 중 하나는 단에 있을 것입니다. 그가 세우려는 다른 금송아지는 어디에 있느냐? 그 장소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베델. 그렇습니다. 아래 베델에 있습니다. 왜 그는 그것을 베델에 세웠습니까? 베델은 거룩한 곳입니까? 베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야곱의 사다리가 있던 곳이 베델인가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곳을 이용하여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는 여호와시니 이는 여호와시요 이 송아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요. 나는 송아지도 아니고 금송아지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세운 여로보암을 정죄하셨다. 그래서 단은 북쪽에 있었고 베델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겪게 될 문제를 설정합니다. 레위인과 그의 첩. 이것이 첫 번째 레위인 곧 단 지파 레위인이다. 이제 우리의 두 번째 레위인과 이 이야기는 19장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레위인의 첩에 대한 다소 역겨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의 지리학적 정보를 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 바로 여기에 주요 도로가 달리는 것이 보이나요? 이 길은 한 번 국도입니다. 지금 이 길은 95번 국도가 아닙니다. 95번은 큰 슈퍼 고속도로입니다. 이를 리지 루트라고 합니다. 리지 루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척추를 따라 남북으로 능선을 따라 흐릅니다. 이것은 능선을 따라 달리며 리지 루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베델에서 와서 미스바,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거쳐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이것이 능선 길입니다. 우선 레위인과 첩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는데 그 첩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은 그녀를 쫓아가서 베들레헴의 그 부모 집으로 달려가서 그녀를 따라잡는다. 그러면 조금은 추수감사절 휴가 같은 느낌이 들지요.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 하루 이틀만 더 있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당신의 부모님도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조금만 더 머물 수는 없나요? 그래서 레위인은 첩의 집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요. 나는 가야 해. 그래서 그들은 오후 늦게 출발합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예루살렘을 지나 약 5마일 정도 걸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 여인은 피곤하여 걷기가 너무 피곤해서 여기 여부스에 묵는 것이 어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니요. 저는 여부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거기 사는 여부스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유대 땅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베들레헴에서 기브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지나간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기브아로 올라와 내가 그곳 기브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가 기브아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불쾌해지는 곳이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는 마을로 들어왔고 그것은 거의 소돔과 고모라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마을로 들어와 동네 광장에 있는 동네로 나갔습니다. 한 늙은이가 그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세요. 그는 첩과 레위인을 자기와 함께 집으로 초대하며 당신들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옛날 예적에 나는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스앤젤레스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해변을 보고 싶은데 친구가 로스앤젤레스에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데려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내가 로스앤젤레스로 간다고 했더니 마침내 베니스 비치라는 곳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베니스 해변으로 내려가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둘러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밴으로 돌아가서 고속도로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고속도로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의 모든 동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차를 세우자 6피트 5인치 정도의 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문 아래로 차를 세우고 여기 고속도로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처음 한 말은 내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첫 번째 말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어서는 안 돼라고 했어요. 질문. 그런 남자가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말하면. 질문.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여기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속도로까지는 어떻게 가나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우리가 우리 동네 밖에 있다는 것이 정말 분명한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늙은이가 이 마을 광장에 머물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와 함께 집에 왔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남자들이 문 앞에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당신에게 데려오십시오 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자기 딸들을 밀어내는 것과 거의 똑같은 일을 하고 레위인은 자기 첩을 빼앗아 자기 첩을 밀어냅니다. 너무 역겹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밤새도록 여자를 학대합니다. 다음날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날 레위 사람이 문을 열자 자기 첩이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가자 이제 갈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첩은 움직이지 않고 갑자기 자신의 첩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그녀를 당나귀 위에 태워 다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합니까?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그의 첩을 죽인 것에 너무 화가 나서 그녀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12등분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이 유대교인이고 이 신체 부위를 갖게 되면 부족들은 괴물이 됩니다. 와, 우리는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기브앗 성읍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11개 지파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기브아와 기브아에 속한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갔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기브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와 싸우러 나갑니다. 베냐민 족의 부족 간 전쟁.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공격하러 올라갔으나 처음에는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악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자손을 물리쳤는데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모두 죽였지만 그 중 600명은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접근할 수 없는 방어 가능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베냐민 사람이 600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베냐민 사람 600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을 죽이면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검은 코뿔소가 멸종하고 베냐민 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타임아웃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600명뿐이다. 우리는 지파를 재구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번식할까요? 그들은 누군가와 결혼해야 했지만 전쟁에 나간 모든 남자들은 자기 딸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시집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딸을 주고 싶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딸들을 거기에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다. 이제 뭘 하지? 우리에겐 600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자녀를 주고 그들이 다시 번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싸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400명의 소녀들을 모아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이제 아내가 없는 사람은 2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내가 없는 사람이 200명이나 됩니다. 그건 그렇고, 웃지 마세요. 내 생각엔 당신도 성경에서 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성서에 나오는 방식대로 데이트하기를 원합니다. 키스 데이트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실로로 갑니다. 소녀들은 잔치를 위해 나오고 성막이 있던 실로에서 춤을 추려고 합니다. 그들은 춤을 출 예정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200명에게 할 일은 그들을 덤불 속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면 남자들은 덤불 속에서 나와서 그들을 잡아서 당신이 잡는 것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항상 고어던 칼리지의 쿼드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네, 농담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왜 피투성이의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테드. 성경에는 대학생들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질문은 첩이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지만 분할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베냐민에게 아내를 얻은 방법, 야베스 길르앗이 아내를 제공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야벳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사람은 야베스 길르앗 출신이고 실로 무용수 출신이었는데 그곳에서 베냐민 사람들을 위한 아내를 생각해 냈습니다. 이제 성경은 왜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베냐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제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무엇을 설정하는가?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사울.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나는 이 이야기가 사울 왕의 통치를 설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베냐민 지파를 세우기 위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러 갈때 사울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들 왜그 사람이 최소 부족 출신인지 알아요? 예, 그래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 될 테니 이 이야기가 사울 왕의 배경으로 거기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룻. 자,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린 프라이스 틸 매그놀리어즈는 과거 여성의 우정에 관한 영화입니다. 여자들의 우정은 남자들의 우정과 다른가요? 나는 내 아내를 30에서 60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아내가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친구를 사귀는 방법과 그녀의 우정의 성격은 남자와 남자의 우정과는 다릅니다. 룻기에는 성경에서 자주 볼수 없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두 여성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입니다. 룻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에는 일련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선,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출신입니다. 나오미는 나이 많은 여자이고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빗물을 받기 때문에 낮은 고도에서 더 높은 고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이편 모압으로 올라옵니다. 모압은 약 500에 700피트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비가 더 많이 내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곡식을 얻으러 모압으로 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모압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에게는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결혼하게 되면 어떤 여자들과 결혼하게 될까요? 지리와 호르몬을 더하면 사랑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압 사람들과 결혼할 거예요. 그들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 중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이고 그녀의 아들이 그녀와 결혼합니다. 이제 이야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남자들은 모두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은 남성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남자들은 다 뭐해요? 주사위. 보통 남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남자들은 다 죽는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세 명의 여자가 혼자 있다는 거지요. 한 문화권에 세 명의 여성이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요? 네. 특히 그 문화에서는요. 그런데 그게 우리 문화에서도 사실인가요? 네. 저는 우리가 그녀를 딸로 입양할 때마다 우리 집에 있던 학생 친구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출신이었고 인디애나 주 위노나 호수에 나가서 차를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우리 딸 같았고 항상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차를 가져갔고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핑키라는 남자는 주유소를 갖고 있었고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방전되면 제가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발전기가 좋은지 아니면 발전기가 배터리를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발전기가 배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배터리를 교체하고 배터리 값으로 큰 돈을 청구하고 약 2 물결표 쌓인 세 주 후에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그녀가 들어가고 그 남자는 배터리와 발전기를 위해 그녀에게 이제 두 배의 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그녀가 여자였기 때문에 핑키가 그녀를 이용했습니까?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차에 탔습니다. 나는 평생 이런 일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나는 운전을 하고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는 그의 차고로 들어가는 두 개의 차고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 앞에 옆으로 주차했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핑키 씨를 만나러 들어갔다. 나는 시작했고, 그는 그의 고객을 모두 거기 앉아서 거기에 줄지어 있게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이 소녀를 속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했어요. 그는 약간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소리 톤을 높여 그 사람이 이 어린 소녀를 어떻게 속였는지 소리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고객들은 모두 바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요점을 파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우 난폭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가 차를 거기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미안해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줄 때까지 차를 옮기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던 그 사람이 마침내 계산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수표를 골라 우리에게 다시 던졌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나면 어떨지 알아요? 우리는 왼쪽. 그런데 오늘 시적인 정의를 위해 인디애나 바르샤바에 가서 핑키의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 핑키의 주유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해 보세요. 2년 뒤에 불도저가 거기로 가서 포장을 했고 지금은 핑키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거기에 시적 정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것은 나오미, 룻, 오르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이 여성들을 그들의 문화에서 스스로 얻습니다. 그들은 그 문화에서 매우 취약합니까? 그 문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제 당신이 얻은 것은 수컷이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놓치기 쉬운 것 중 정말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의 이름입니다. 캐릭터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확인해 보세요. 엘리멜렉. 내 나이에도 그런 노래가 있었지? 그 이름은 엘리멜렉. 엘리멜렉.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어쨌든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는 무슨 뜻인가요? 엘은 하나님이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멜렉이란 무엇입니까? 왕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입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좋은 이름인가요? 사사시대에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 말론과 기륜 두 아이의 이름은 약한, 병든이라는 뜻이다. 내러티브에서 약한과 병든은 무엇을 합니다? 그들은 괜찮아요? 이 이름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어울리는지 아시나요? 약한과 병든은 죽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남편을 잃은 어머니 나오미가 마을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한장 20절에 나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혹은 유쾌함. 나를 부르세요 뭐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는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라란 무엇입니까? 신랄. 왜 나를 마라라고 부르나요? 전능자가 내 생명을 심히 괴롭게 하심으로 내가 배불리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는 씁쓸하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즐겁다 하지 말고 괴롭다고 말하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룻은 우정 또는 친구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는 서사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오미의 친구. 그런데 보아스와 그는 영웅 중 한 명입니다. 보아스는 무슨 뜻인가요? 보아스는 힘이라는 뜻이다. 보아스는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는 강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아시나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와,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의 우정에 관해 룻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오미는 방금 자신이 노부인이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인 룻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당신은 나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오늘 아이를 갖게 된다면 당신은 그 아이가 자라서 그와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가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다루셨느니라. 그리고 그녀는 집에 가라고 말합니다. 룻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에게 당신을 떠나라. 돌아오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계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요?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계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루스는 친구인가요? 정말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루스가 사랑에 찬 충성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는 걸 깜빡했네요. 헤세드라는 단어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헤세드. 나는 평생 동안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번역해왔고 완고한 사랑을 번역하곤 했습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사랑이다. 쫓기만 하는 완고한 사랑이다. 이제 DASB에서는 이것을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즉, 그것은 굳건한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나오미에게 충성을 다하는 룻입니다. 그녀는 충성스러운 사랑인 헤세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헤세드의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역대 최고의 헤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 대해 충성스러운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베들레헴이 여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약간의 지리학을 추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모압이 저기 위에 있으니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주해 옵니다. 결혼하고 남자들은 다 죽는다.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황이 하느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칩니까? 나는 어렸을 때 환경이 신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십시오. 나를 말하라 부르라 전능자가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셨느니라. 나는 배불리 나갔으나 주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상황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나요? 내 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동안 거의 매일 총에 맞았습니다. 질문.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폭발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로 씨름해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느님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상황은 당신이 하나님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루스가 나갑니다. 그녀는 이삭을 줍는 기계입니다. 이삭 줍기는 무슨 뜻인가요?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그녀가 수학자들을 따라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낫을 들고 주식을 줄였습니다. 그들이 곡식에 낫을 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곡식의 일부가 땅에 떨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추수꾼이 떨어뜨린 곡식을 주워 뒤따릅니다. 기본적으로 추수꾼이 실수로 곡식을 떨어뜨려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을 이삭줍기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야? 롯은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갑니다. 그녀는 식량을 모으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알아차렸나요? 보에즈는 그녀를 언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숙한 여성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정숙한 여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폭스바겐 자동차입니까? 잠언 31장 그는 그녀를 잠언 31장 여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보아스에게 그녀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아스가 그녀를 돌보나요? 보아스는 내 밭을 가지고 남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보아스는 그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요? 남의 밭에는 가지 마세요. 그런 다음 그는 이 사람들에게 그녀를 위해 곡물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집에 갈때 그녀는 이 곡물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당신은 어느 밭에 있었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보아스의 것이라고 말하고 갑자기 나오미. 중매쟁이. 중매쟁이인 그녀는 보아스는 당신이 알고 있는 우리와 친척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룻을 지도하고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의 발을 풀고 그 옆에 누우면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할지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올라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거든 내가 히브리어로 발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발은 다른 의미, 남성 생식기를 의미할 수 있으며 아마도 이 맥락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 발을 드러냈다는 뜻인가요? 아마도 그것은 다른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녀는 보아스에게 자신을 바치고 있습니까? 그녀는 보아스에게 자신을 바칩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할까요? 그런데 판사 시대에 다른 사람이 여자를 남자에게 제안했다면 그것은 끝났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해서 마음이 상할까요? 그녀는 방금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그는 거절할 것입니다. 그녀가 다칠까? 그래서 보아스는 그녀에게 당신이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구속자 친척인 이 남자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가 아니요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아니오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를 존경합니다. 그는 나는 그것을 아첨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칭찬합니까? 그는 그녀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심스럽습니까? 그는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수 없도록 불이 켜지기 전에 집에 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평판을 보호하고 그녀에게 집에 돌아갈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레바이레이트 결혼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가족과 결혼하여 사망한 사람의 자녀를 양육합니다. 죽은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의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을 레바이레이트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잠깐만 힐데브란트 룻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있나요? 내 장에서 루스는 누구의 증조할머니일까요? 데이비드. 루스는 다윗의 증조할머니입니다. 룻기 마지막 장에는 보아스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요? 룻의 이야기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데이비드에게. 레위 사람의 첩에 관한 재판관기 마지막 장에서는 사울을 지적합니다. 이두 이야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을 아주 깔끔하게 설정했는지 보십니까? 그럼 보아스의 이야기.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힘 보아스는 그녀를 보호합니까? 그것은 보아스가 수행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 보호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났습니다.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의 구약 역사. 문학. 신학 강좌 21번 강의에서 삼손과 함께 사사기와 두 레위인 이야기, 룻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해너 타워즈와 머리어 시오 러프가 각본, 테드 힐더브랜트가 편집함.